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46절과 47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책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이렇게 좀 두 등분으로 좀 본다라면 앞부분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아픈 이 사건은요 마치 뭔가 부록과 같이 뒤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대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했고 개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자막을요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사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흥황을, 어떤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일인데 이 일을 보면요 53절에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그 가족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조금 나무라시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이틀 동안이나 좀 붙잡아두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듣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여전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요한복음 4장의 이 대조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던 제자였던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과 이어지죠. 너는 본 거로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말씀 보아야 하는 줄을 알지만 그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주님 뭔가 좀 뾰족한 것을 좀 주십시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으로는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는데요. 양해를 먼저 좀 구할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박상성 목사님이랑 우리 김유진 간사님께서 둘이서 제 본문을 받고는 이거 잘못 준 거 아니냐, 이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좀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의 좀 흔적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하는 건데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되게 어색한데. 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사리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죠. 어디선가 많이 보셨던 거죠.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잘 못 보신 건데 우리 형제들은 자주 보는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이 문구가 있습니다. 흘리지 말라는 거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유의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진지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이 걸어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걸어왔는가,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뒤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죠. 회고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반성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반성이라는 것을 언제 합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반성하는 경우는요, 간밤에 먹지 말아야 할 야식을 먹었을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어제 참을걸. 보통은 이 반성이라는 것을 잠자리에 누워서 딱 자려고 하면 내가 오늘 좀 참을 걸 그랬다, 내가 오늘 좀 그렇게 할 걸 그랬다 이러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를 끝마칠 때에 이 반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한 주가 마칠 때에 그 한 주를 돌아보기도 하고 한 달이나 반년 또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잘 찍혀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루라는 것, 그리고 한 주라는 것, 한 달이라는 것, 반년, 한 해라는 어떤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는 일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 되새길 수 있도록,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하루의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무언가를 끝마치려고 하는 사람 또한 자연스럽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의 발자국은 아름답게 찍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았는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4장 46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46절을 여러 번 볼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또 누가 나오죠?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정황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아주 간절하고 어떤 급하고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 사람을 두고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실리코스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작은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헤롯이랑 같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섬겼던 신하거나 또는 헤롯 뭐 일가거나 아무튼간에 되게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귀한 사람이 단순히 한 선지자, 나사렛 마을의 목수였던 30대 초반에 한 청년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살펴보면요, 46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죠. 이 사람은요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를 제가 한번 이 책을 찾아보니까요, 지리적으로 한 3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비슬산 그 휴양림까지가 32km입니다. 32.5km 이렇게 나오던데, 무료 도로로 가면 40분, 유료 도로로 가면 30분 이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지금보다 더 꼬불꼬불한 길을, 그런 거친 길을 걸어왔을 테니까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왔고 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시 그 아픈 아들에게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거리를 이 사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실리코스, 그 귀한 신분을 가졌던 왕의 신하가 32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일개 목수의 그 출신의 한 청년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달려온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자존심을요 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막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알면은 좀 부끄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요 놀림을 받을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각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저 편안하게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는 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장애물들, 거리, 자존심, 여러 가지 그런 신분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예수라는 한 사람을 찾아온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왔겠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왔겠지. 이렇게 결론 내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다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4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더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잔치가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려고 아주 흥겨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술이 다 떨어져 버리는 작은 사건, 작은 해프닝이 예수님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소란이 일어날 뻔했지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잔치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물던 하인들과 제자들만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구나 믿게 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더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셔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아있었고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셨던 곳이지만 이 갈릴리 가나에도 오랫동안 그분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안 믿기지? 내가 봤어. 그리고 그분은 자랑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신 분이야.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또 다른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야.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만나주시는 분이야.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께서는 자신이 머무셨던 자리에 자신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내나는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아들이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는 한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그 이야기가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눈물 짓고 있던 한 아버지에게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지도 몰라. 아니, 그분이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하는 그 확신, 그것으로 이 사람은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를 변화시키기에도 충분했고 현실이 주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서라도 예수께로 나아오도록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 겸손과 희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그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혹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 혹 우리가 지나갔던 그 자리에는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진 않습니까? 혹 의심, 혹 서운함, 혹 용서치 못함, 혹 시기함,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평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의심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고 나의 이야기만 혹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우리의 못난 흔적, 우리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와 그 섬김의 이야기들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또 용서, 희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남길까요? 분열의 이야기 안 남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요, 이기적인 이야기들 안 남깁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한 영혼을 뛰어, 현실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 움직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이야기를 남기는 줄을 믿습니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내가 좀 변해야겠다. 곁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권사님의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저곳으로 가면 변하겠다. 내가 무언가 저곳으로 가면 소망이 있겠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 없고 저곳으로 가야지만이 내 인생이 뭔가 새로워지겠다라는 그것을요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면 VIP셀 전도축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요, 오늘이 왕의 신하와 같이 겉은 번지를 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왕의 신하와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다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근심, 그들의 신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계시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구나,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참 많이 위로받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생명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VIP 전도축제가 지나고 나면요 바로 12월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하루의 끝과 또 한 해의 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을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의 가정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삐뚤삐뚤 우리가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못난 모습들이 우리들의 그런 발자취에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간구하시며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진짜 아름다운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남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그 복은요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길 끝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아름다움, 그 흔적을 따라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했지만 그 길을 따라간 자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야, 바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너무 거창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하고 싶어도 못 따라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잘나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못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지나가는 모든 곳에 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렇지만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빨리 마쳤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하다가 이제는 사임이라는 이렇게 어색한 것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질 수 이렇게 없는 것이 이 헤어짐이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또 끝에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그 뒤에는요, 그곳에 아름다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드림교회 또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